네, 제가 성경을 봉독하고 나서 마지막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몇 분은 아멘으로 하답을 하시는데 대부분들은 그냥 침묵하시더라고요. 아,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은 아멘 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확실히 저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굉장히 악처였다, 악녀였다 하는 그런 얘기. 그 표현이 좀 이상해요, 그죠? 하여튼 부부인데, 부부가 뭐 자기 남편한테 어떻게 하든 하여튼 그래서 어느 날은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막 들어섰는데, 현관을 들어섰는데 이 아내가 그냥 구정물 세례를 퍼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집안일은 안 거들고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 다니느냐. 사실 집에 있는 분들은 아마 그 이해를 좀 할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은 계속 그냥 밖에만 싸다닌다. 그리고 집안일은 전혀 안 들어본다. 그랬더니 이 광경을 목도한 수제자가, 아니 스승님, 이런 수모를 당하시면서 이혼을 안고 어떻게 사십니까? 했더니 소크라테스의 말이, 야 이 사람아, 내가 저 여자가 아니었다면 어찌 철학자가 되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 다 악처가 되라는 얘기도 아니고 악한 남편 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누군가 옆에서 찌르니까 하여튼 그것이 이 소크라테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었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는지 압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소크라테스 그냥 이야기로만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성경이 기록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성경 말씀을 보세요. 다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사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생로병사잖아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 이 생로병사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모든 석학들의 관심이었고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죄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죄성을 다 우리의 죄를 벗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성경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배교자가 생기는 것이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이 다 평탄하면 뭐 문제가 없지만 우리 신앙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흔들린다. 왜?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그 강도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하지만 누구나가 당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들. 그 당시에는 이 말씀드린 대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면서 절대로 돌아서지 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슨 말씀을 주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주셨고, 또한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딴 이름을 준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들은, 이 독자들은 구약에 대해서 많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유대교의 전통을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하여튼 어떤 인간보다도 뛰어나고 하물며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인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자기네 백성들에게 관대하고 그 죄에 대해서 관도하고 또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이것은 대제사장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가운데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어찌 보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 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매년 1차씩 자기 자신의 죄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가 다르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도 임명권자가 있잖아요. 누가 임명합니까?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아론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기름 부어서 그로 하여금 대제사장이 되게 하였고, 그래서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대제사장 직분이 그 승계되는 이러한 것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어떠한 그 임명권자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임명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가시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지도자들은 반드시 어떤 그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권위의 체계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임명을 받는 것. 그래서 지금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교황권을 그 대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황이라고 그냥 얘기하죠. 그러한 우선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후계자들 지금 이 교황이다라고 하는. 근데 그것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러한 축복을 하신 것은 그 신앙 고백 위에 하신 것이지요. 어떤 개인 위에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개신교의 입장이에요. 하여튼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러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 바로 권세를 주신 것. 그 내가 하늘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주었잖아요.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임명권자가 있어서 그 임명을 했는데,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자기 자신을 메고 자기도 연약한 인간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인간이어야 되지만 우리와 같이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죄성이 없으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그 말씀을 강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나옵니다.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뒤에 가면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 조카롯 아브라함과 이제 갈라서서 소돔 땅에 고모라 땅에 가서 사는 그 조카롯이 그돌라오멜의 북방 연합군에게 이 침공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노량물들을 취하여 갈 때 조카롯이 잡혀갔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 사실 거기까지 쫓아가서 밤에 급습을 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다시 찾아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이제 소돔왕이 나오고 그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온다. 나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한 그런 그거를 근거를 들어서 바로 우리 주님도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인간 아론의 반차를 따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계자가 그러니까 후손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과 같이 멜기세덱은 아론의 그 멜기세덱이 사실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가 취한 전리품 가운데 11조를 거기다 멜기세덱에게 주었거든요. 이걸 비유를 들어서 이 레위의 계통인 이 대제사장들 그들보다 바로 멜기세덱이 더 뛰어나고 그 멜기세덱이 바로 이 우리 주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왔잖아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족보도 없고 정말 어떤 계통도 없는 그러한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다윗의 혈통을 따른 것이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래서 이제 성경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에 하면 주님이 바로 이 영원한 그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근원 여기 보면 이 영어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author 그러니까 구원의 작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소설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작가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면 물론 그 작품이 창작물이라고 우리가 하지만은 해 아래 새 것이 어디겠어 하여튼 그런 바로 우리 주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사실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느낀 것들이 뭐냐 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50년대 만 60년대를 시작해서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로 몇 가지 진행이 되면서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돼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여튼 결과가 지금 그러한 모든 결과들이 났잖아요.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것까지는 인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니죠.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시고, 또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이 누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이냐 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읽어도요, 그 이제 아주 훌륭한 작품, 사실 토스토옙스키나 솔제니치나 이런 사람들,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대한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작품을 읽고 내 자신이 감동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똑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그러니까 그 정말 겟세마네의 땀이 피와 같이 되는 이러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까지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심을 배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종한다. 우리는 그 순종한다고 하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명령할 때 그것을 따르는 것, 어찌 보면 자존심 상하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하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는 좀 더 깊이 심리학적으로 생각하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한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순종한다, 교회 권위에 순종한다, 그러면 내 모든 걸 그냥 교회 권위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고 하는 것, 책임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사실은 불안합니다. 그렇잖아요. 책임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운영해야 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만일 맡겨버린다고 한다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존경하는 분, 내가 사랑하는 분, 그분께 내가 모든 걸 그냥 맡겨버린다면 얼마나 내 마음이 편하겠어요. 내 영이 자유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책임은, 그 책임을 전가받은 내 그 짐을, 그러니까 내 짐을 그 받은, 전가받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가볍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어야 되고, 내 책임이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이 훈련이죠. 사실 이게 훈련을 되는 건데.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순종함으로써,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가을철이 되고 이제 날씨가 기울어지니까 오다 보니까 단풍들이 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쪽 그 필라 지역이 사실은 뉴욕 저쪽보다 조금 더 빨리 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날씨가 추워서 갑니까? 그리고 이제 그 허리케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그러면 나무는 잎사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뿌리를 더욱더 단단히 내려서 내년 봄을 준비하잖아요. 그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참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장 지혜롭다고 하지만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이라 하는 거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나아갈 때는 우리 자신이 마음도 편하고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늘리는 가운데 하다 보면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순정함을 배웠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 주님은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가르치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사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구원은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함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라 할지라도 일단 구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어떠한 작품을 읽고 감동을 받고 안 받고는 자기의 몫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우리 주님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맥스 루케이도는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서 이런 글을 적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멋있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는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달아날 때도 그분이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다는 사실 아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남녀 죄인들의 온갖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면서도 주님은 자기 변호를 거부하셨다. 그러나 그것도 가장 놀랄만한 사실은 아니다. 천국의 법정에 무수한 유죄 판결이 울려 퍼지고 빛의 창조자가 죄인들이 가득한 밤의 냉기 속에서 벌어졌을 때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다. 그러나 이건 역시 아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 환한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나오시며 초라한 루시퍼에게 그것이 제일 센 주먹이더냐라고 물으셨다. 그러나 심지어 그 부분도 아니다. 이러한 것들도 멋있다. 말할 수 없이 멋있다. 그러나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다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다. 당신을 위해. 아무리 지금 이 말씀, 그러나 이것이 나와 관계가 없다.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분이 이루셨구나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정말 노아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으로 자기 자신만을 구원한다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각자의 구원이고 믿음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바로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떠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설교 가운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해 주시라고 하는 사실,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자기 자신이다. 이게 말을 내 것까지 끌고 가지만은 물을 먹고 마시고 안 마시고는 말이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까? 힘든 일을 만납니까? 마음에 시험이 듭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순정함을 배우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자,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아프면서 큰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 진리입니다. 사실 아프면서 크는 거예요. 괴로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완전해지고 더욱더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인간 대제사장은 한계성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말씀에 유혹받지 말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인간 대사장들은 고난을 당해도 그렇게 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고난,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오래전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얘기 무엇입니까?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복이야, 내가 복이 될지라는 그런 말로 바꿔서 번역을 해놨어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주님이십니다. 구원이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구원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의 최선을 다하는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시민권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